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6장. 자녀된 사람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자녀의 마음을 자극하여 성내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가르침으로 키우십시오. 종된 사람들이여, 이 세상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에 순종하듯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그 두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각기 주님께 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인된 사람들이여, 종들을 이와 꽃같이 대하십시오. 그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주님의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속임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악의 날이 닥칠 때에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진리의 띠로 허리를 묶고 의로움의 갑옷으로 가슴을 가리십시오. 바래는 평화의 기쁜 소식에서 오는 준비된 마음을 신으로 신으십시오. 그리고 손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두려운 마음 없이 기쁜 소식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사슬에 묶여 갇혀 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민수기 제29장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당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당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듬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당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당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덤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르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수당 2마리에는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 수당에는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른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재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도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과 화목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다음 배를 타고 고스까지 곧장 항해하였다. 그 다음날 우리는 로도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지나쳐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레를 지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다.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밖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하였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 돌레마이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우리는 다음 날 길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우리는 빌립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묵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돕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네 명 있었다. 우리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의지는 단호해서 자신이 예수도의 이름 때문이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힙니다. 결국 어떤 일들이 자신의 앞에 가로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겠다고 선언하고 결국 권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치고 맙니다. 첫 번째로는 4절, 6절 그리고 7절, 8절을 중심으로 어디서나 십자가의 감격으로 인한 교제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바울은 예수도를 만나기 전에 대단히 냉담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거물을 지킬 정도로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의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울의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남은 감격으로 가득하고 바쁜 중에서도 몇 날이 되었던 상관없이 머물렀고 보냄은 언제나 아쉬움과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7절, 8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진정한 형제애라는 것이 이런 것일 겁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됨과 하나 되게 하시는 감격, 그리고 같은 생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 안에서 가장 분명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육신의 형제간조차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속을 챙기는 모습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함을 보면서 이런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영원 속에서의 형제됨은 사상과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데서 참으로 바울과 그의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두로에서 배에 짐을 내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일주일을 그곳의 성도들과 만나고 그러고도 헤어짐이 안타까워 가는 뱃머리까지 바울을 전송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바닷가에서 축복의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이권이 없이 참된 사랑을 보는 데서 감격이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은 십자가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면 오늘도 이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편지마다 이러한 애정은 넘치고 있고 표현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사랑은 의무 이상으로 의무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서로 한 주 동안을 보지 못하면 같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의 당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주변의 제자들은 이 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4절이고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중략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11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아데미 신전의 은세공들의 소란 중에는 경기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19장 30절에서 31절이었죠.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모두를 현재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에게 왜 부정적인 사실을 구태여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성령의 권고로 바울이 가려는 길을 저들의 권면하는 대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그것을 공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실천할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앞에 부정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자신의 왕의 금지 명령이 선포된 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자신을 함정에 넣으리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무모한 일을 계속함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나 성도는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밀실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되어질 일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국가의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앞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행전 20장 23절이죠. 드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라는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울이 들리는 각성에서마다 같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처럼 바울을 힘겹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역시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태연히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결정 다 되어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말하는 것은 나는 각오한 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와 자세를 모두 아십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만날 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13절 중심으로 과정과 결과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4절이었죠. 고린도서에 보면 신비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고린도전서 14장 32절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상의 안전을 위한 권면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가치와 역할을 위한 권면이죠. 지상의 교회를 위한 권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판단으로 십자가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판단, 개인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영원한 약속을 확신하는 판단이었던 거지요. 결국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권고나 상대를 위하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4절 그랬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바울의 고백을 읽습니다. 형제 사랑은 의무의 메인 만남이 아닙니다. 나를 형제로 맺어주신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를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이미 세상에서는 예고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알고 계시고 또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주어지는 어려움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예고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늘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음도 기꺼이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리 so good, 가리 so good, 가리 so good, He is so good to me. God loves me so. loves me so. God loves me so. He's so good to me.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The Book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류의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니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 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카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카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의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약한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가족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입은 사람답게 용서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그리고 적어도 같은 죄를 또 범하는 일이 없도록 애쓰며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라디오라는 편리한 수단을 통해 이렇게 저희가 만날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방송을 듣는 저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교만은 모두 제하여 버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